히브리서 37번 메시지 생명의 법.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생명의 법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무궁한 생명이었고, 여기 히브리서 8장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법입니다. 히브리서 8장의 초점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말을 이 장에서 발견할 수는 없지만, 이 장에 게시된 본질적인 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8장에 언급된 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법들을 우리의 생각 안으로 넣으시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넣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생명이어야 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의 문맥에 따르면 법이라고 지적된 단어는 생명의 법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법이 이 장 전체의 초점이요 심장이라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이 장에서 우리는 또한 다섯 가지 놀라운 것들, 즉 하늘에 속한 사역자와 하늘에 속한 성막과 더 뛰어난 직분과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들은 더 좋은 언약을 산출하며, 더 좋은 언약 안에는 하늘의 성막에서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섯 가지 것, 즉 약속들, 언약, 사역자, 직분, 성막을 갖습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제사장 직분과 옛 언약, 즉 율법은 그림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연결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우리에게 하늘의 성막에서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와 그림자의 방법이 아닌 실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더 좋은 약속들에 근거하여 더 좋은 언약이 완성된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하늘의 성막과 하늘에 속한 사역자와 새 언약은 실제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하늘의 성막은 우리의 영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성막이 우리의 영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하늘에 속한 사역자도 우리의 영에 연결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하늘에 속한 사역자는 더 좋은 언약 아래서 그의 사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기에서의 중심 사상으로서 그것은 곧 하늘에 속한 사역자가 새 언약 아래 하늘 아래 속한 성막 안에서 그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들, 곧 예레미야 31장에서 발견되는 약속들 위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내용은 네 가지 항목들, 곧 생명의 법을 우리 존재 안으로 넣어줌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갖는 것과 그의 백성이 되는 것과 주님을 아는 내적인 능력과 불의를 긍휼히 여기심과 죄를 사하심을 포함합니다. 이 네 가지 항목들 모두가 생명의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보기 위해 필요한 배경으로서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심점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로 그분의 산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얼마간의 소극적인 것들인 사단과 죄 같은 것들이 들어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으로 인해 과거 역사가 되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그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으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냈습니다. 따라서 사단과 죄는 하나의 과거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것들이 과거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그들을 얽어매고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요. 이러한 소극적인 것들은 하나의 지난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단을 비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단아, 이제 나는 내가 단지 하나의 과거의 역사라는 것을 안다. 나에게 있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새로운 지역,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역 안에 있다. 사단아, 나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으며 너는 이미 지난 하나의 역사이다. 이 모든 것들을 역사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생, 곧 우리의 거듭남도 또한 하나의 과거 역사입니다. 우리는 19세기 반전, 곧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거듭났습니다. 당신의 느낌에 따르면 당신은 몇 년 전에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에 따르면 당신은 19세기 반전에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아는 내적 능력이 우리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19세기 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우리의 유증들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성취된 사실들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유증들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유명을 감사합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취하고 받아들이며 누립니다. 만일 우리가 신약이 사실상 성약이요 유명이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가장 높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말할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여기에 성약, 곧 유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입니다. 이 유명은 많은 유증들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은 당신의 모든 죄들이 그분에 의해 제해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죄들을 범하기도 전에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사해졌으며 치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은 당신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기도 전에 19세기 반전에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이며 거룩한 생명이 당신 안에 넣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만 그 유명을 받는 것이며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명과 모든 유증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사함과 거듭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성약과 주의 사함과 그들의 거듭남과 다른 모든 유증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기름 부음을 가질 것이며 더욱더 생명의 풍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성약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하며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과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높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접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모든 유종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불쌍한 주인이 이렇게 한다면 그는 즉시 백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어느 날 이와 같은 높은 복음 전파를 볼 것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법의 기원. 이제 우리는 생명의 법에 왔습니다. 하늘의 성막과 하늘에 속한 사역자와 더 뛰어난 직분과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약속들의 초점은 생명의 법에 있습니다. 생명의 법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법의 기원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표현되었을 때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이 그 영으로 체현되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은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인 생명의 영이라 불리웁니다. 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영의 거듭남을 통하여 생명의 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명의 영에 의해 거듭났을 때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넣어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내재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생명의 법의 정의. 생명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자연적인 규칙이요 변치 않고 바뀌지 않는 법칙입니다. 생명의 율은 천연적인 특성이요 어떤 종류의 생명의 본래적이고 자동적인 기능이며 생명이 높으면 그 법이 높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연적인 특성이요 본래적이고 자동적인 기능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법도 가장 높습니다. 이 가장 높은 생명의 법은 거룩한 생명의 기능이요 역사하심입니다. 이 기능과 역사는 본래적인 것이요 자연스러운 것이요 타고난 것이며 자동적입니다.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생명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기능이 없는 것은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복숭아 나무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의 기능은 꽃 피고 복숭아들을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는 짖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고양이는 쥐를 잡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동적이고 천부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천부적인 기능이 그 생명의 법입니다. 복숭아 나무가 기능을 발휘하는 한 그것은 복숭아를 열 것이며 결코 다른 것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복숭아를 여는 것은 복숭아 나무의 법입니다. 농부가 복숭아 나무에게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복숭아 나무야, 내가 복숭아를 여는 것이 내 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네가 다른 것을 맺기를 원치 않는다. 만일 복숭아 나무가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생님, 집에 가서 쉬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복숭아 나무의 생명 안에 복숭아를 여는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나의 복숭아 나무의 생명 안에는 다른 것을 맺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당신이 바라는 바로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은 그 생명 안에 쥐를 잡는 법이 있기 때문이며 개가 짖는 것은 개의 생명 안에 짖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생명의 천성적이고 자동적인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은 생생하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입니다. 이 생명은 항상 행동하며 행동할 때마다 자동적인 생명의 법을 따라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행하셨으며 바로 지금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생명인 이 생명은 가장 활동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것은 통제합니다. 선하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은 그분의 통제하심인데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 생명의 통제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의 위치. 이 장의 10절에 의하면 생명의 법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인용된 이 구절은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넣어졌으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생명의 법이 우리의 생각 안에 넣어졌다고 말하며 생각이 속 부분들 중에 하나임을 입증합니다. 우리의 속 부분들은 생각을 포함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양심과 함께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며 그것은 이 구절의 다음 절에 언급된 우리 마음의 구성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은 우리의 속 부분들, 곧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인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즉 우리의 속 부분들의 구성체요, 총체인 우리의 마음 안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 생명의 법은 먼저 한 법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하며 그런 다음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속 부분들 안으로 확장되어 많은 법들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존재에 있어서는 한 법이며 우리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 안에서 기능이 있어서는 많은 법들이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법이었던 것이 여기 10절에서 법들이 된 이유입니다. 생명의 법의 기능. 생명의 법의 기능은 아담의 옛 성분은 치워버리고 죽이며 그리스도의 새 성분은 더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 부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통제하는 동안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의 옛 것들을 없애고 죽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새 창조의 거룩한 성분을 더하고 공급하며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아담의 옛 성분을 감소시키는 동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성분을 더합니다. 그것은 옛것을 없애면서 그것을 새것으로 대체시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일종의 신진대사를 수행하며 우리를 위해 생명의 변화를 완성시킵니다. 생명의 법의 능력. 의문의 법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생명의 법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십니다. 옛 언약 안에서 의문의 법은 약하고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명의 법의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 없는 사진처럼 그것은 모양이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의 법은 능력이 있으며 그것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만 하나의 모양이 아니며 실제 내용으로서 그 본질인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 그것들을 완성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명의 법의 결과. 생명의 법의 기능이 우리를 위해 신진대사의 작용으로 생명의 변화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생명의 법의 결과는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변화와 그리스도를 닮음은 생명의 법에 근거한 것이며 생명의 법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통제하심으로써 형상을 이룰 수 있으십니다. 거룩한 생명의 법의 통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의 생명 안으로 가져오며 우리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를 형상합니다. 생명의 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생명의 법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밖의 의문의 법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밖의 의문의 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가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는 것에 의해서만 기뻐할 수 있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생명이 없는 피조물로서만 우리를 소유하기를 갈망하시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있는 그의 자녀로서 소유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생명의 법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되고 밖에 의문의 법이 아닌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우리에 대한 관계와 우리의 그분에 대한 관계는 모두 생명의 법 안에서 유지된 관계이어야 합니다. 의문의 법 안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법 안에는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신성한 갈망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생명의 임재요 사망의 부재이며 우리를 사망의 모든 부산물들로부터 구원하여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끝까지, 즉 우리를 완전한 온전함 안으로, 영화롭게 함 안으로 구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함, 이 역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룩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19세기 반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으며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들과 점찍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아직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이 점찍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찍으셨으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결코 틀리지 않으시며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치가 없고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점 찍으셨으며 맏아들인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 위해 이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느낌들과 이해와 깨달음을 잊어버리고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분명한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하며 시간과 공간의 요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며 시간의 요소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에 의해 미리 안배된 것입니다. 그는 땅을 만드시기 전에 그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 후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사역에서 다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그분이 우리 안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옳지만 그것은 다만 우리의 관점에 따라 옳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높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즉 그가 부활하신 때 이미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분이 하늘에 들어가셨을 때 그는 하실 것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셨고 그분 자신을 하나님이 점찍은 모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셨습니다.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중재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리스도는 어떤 미리 택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당신이 점찍은 자요, 나는 저 사람 안으로 나의 생명을 넣었지만 저 사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얼마 후 어떤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를 교회 집회에 초대함으로써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다음 보좌 위에서 중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좋지만 아버지, 당신은 저 사람 안에서 무언가를 더 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발전해야 하며 기능을 발휘하고 역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집회에서 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일어나서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당신께 헌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중재하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온전하고 자격이 있고 갖춰지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며칠 후에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에 대해 아버지, 그는 지금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집회에서 이 형제는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아직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아십니다.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의 중재와 일치합니다. 그 기도는 그 사람에 의해 시작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의 중재의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의 기도의 말이나 찬양은 하늘에서 중재하신 것의 인용입니다. 그러한 말들은 우리에 의해 비롯되거나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에 의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이 형제가 어느 날 아침 자기의 이기심에 대해 부딪혀 자기가 자아로 가득하다는 것을 깊이 확신했다 합시다. 그는 이것이 하늘의 중재에 대한 반응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중재하신 것의 인용이거나 그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중재하심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 곧 그분 자신이 우리의 전 존재로 발전되게 한 것이며 그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확장되어 각 방면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많은 법들이 된 것입니다. 이 법들 중 하나는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통제하고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당신은 아마 생각의 새롭게 됨이 교회 생활 안에서 들은 가르침들이나 메시지에 기인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의 새롭게 됨은 당신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의 많은 법들 중에 하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생명의 법에 의하여 새롭게 되었을 때 그것은 변혁을 일으킬 것이며 당신은 전에 행했던 방법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사고는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통제하는 법에 의하여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명이 당신의 영으로부터 당신의 생각 안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많은 법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감정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적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차든 뜨겁든 그 법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감정에 스며들어 그것을 그리스도의 감정의 본성으로 통제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감정의 요소를 우리의 감정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감정은 재조성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감정의 요소로 적셔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행한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변혁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사랑은 통제되고 적셔지고 변화되고 재조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한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이 역사하는 법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지를 침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천연적으로 고집이 세든 복종적이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는 매우 고집센 의지들과 어느 정도 복종적인 의지들을 보았습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들은 복종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고집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물론 복종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느낌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복종적인 의지를 사랑하지만 복종적인 의지가 천연적인 의지인 한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고집이 세든 복종적이든 중립적이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인 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하여는 쓸모가 없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법의 역사심이 우리의 의지를 침투해야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의 고집센 의지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지만 어떤 사람도 나는 나의 복종적인 의지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나의 고집센 의지와 복종적인 의지와 중립적인 의지를 싫어한다. 나는 바로 나의 의지를 싫어한다. 나는 내 의지가 고집이 세건 복종적이건 중립적이건 주의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의지인 한 나는 그것을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천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거룩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를 적실 것이며 그의 의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의지에 바로 그 요소로 재조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의지 안으로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침투와 적셔짐이 온전함 안으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분과 관계없이 우리는 땅 위에서, 그분은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떨어진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의 손을 뻗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하신 것과 부활 안에서 그가 생명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모두 안으로 분배하신 것과 이제는 그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자람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우리 안에 뿌린 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을 위한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 안에서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기능의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의 법의 하나의 통제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기능들 중 얼마는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될 것이며 다른 것들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침투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의 역사입니다.